6월 15일 역사 채널 RJ 현 인사드립니다. 6월도 오늘로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이제 서서히 캐시기도 하시죠.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자주 생각나기도 하고 따뜻한 칼국수보다는 매콤한 비빔국수가 더 먹고 싶은 계절입니다. 계절마다 먹고 싶은 음식이 다 다른데 사람 입맛만큼 간사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삼시세끼 다 먹고 싶은 메뉴가 다르고 식욕이 왕성해집니다. 밥은 밥대로, 또 후식은 후식대로 맛있는 음식들이 많으니 현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다 챙겨 먹은 것도 시간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몇백 년전 앞서 살았던 세계 곳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만든 기술과 문명을 밑천으로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이 많으니 우리도 후손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만들어 물려주어야겠습니다. 역사 채널 출발합니다. 오늘 역사 채널의 주제는 르네상스입니다. 유럽의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분수령이 되었던 르네상스는 중세의 천년 역사에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획을 끊는 시대입니다. 유럽의 르네상스는 15세기에서 16세기에 활짝 꽃피었는데 그 싹은 300년 전부터 이미 자라고 있었습니다. 13세기 중반에 몽골 제국이 등장해 세계 교역망을 하나로 이었고 그 길을 따라 중국과 인도, 이슬람 세계의 기술과 문물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1세기 말에 시작된 십자군 전쟁이 200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서유럽 사람들은 이슬람 세계와 비잔티움 제국의 앞선 학문과 고대 그리스의 문화에 눈을 떴습니다. 15세기 중반에 비잔티움 제국이 무너져서 비잔티움의 학자와 예술가들이 지중해 여러 도시로 흩어진 뒤로는 고대 그리스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공격을 받아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시민들은 서쪽으로 이탈리아와 그 밖의 유럽 나라로 달아났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찬란한 유산을 머릿속에서 깡그리 잊어버렸지만, 이로 인해 고대 문화의 유산을 다시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인은 대학을 막 설립하고 새로운 지식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온 그리스와 로마의 미술과 사상은 지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기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문화는 좁은 중세 유럽 세계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학자뿐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고대 세계의 눈부신 조각가 시, 희곡, 가하, 문헌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종교적으로 바라보던 유럽 사람들의 시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유럽의 중세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크리스도 교회가 지배했습니다. 크리스도 교회의 교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고, 인간과 세상을 창조한 신이 정한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만든 세상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차츰 개인의 욕망을 인정하고 감정과 욕망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파악한 태도를 인문주의라고 부릅니다. 이탈리아의 교육 도시를 중심으로 이런 생각에 바탕을 둔 새로운 문화가 먼저 싹틔었습니다. 지중해 교육의 중심지였던 베네치아, 제노바, 밀라노, 피렌체 같은 도시들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교역으로 부를 쌓은 뒤 교황이나 황제, 영주의 지배와 간섭에 맞서 싸우거나 돈으로 도시의 자유와 자치권을 지켜왔습니다. 그 덕분에 이들 도시에는 자신감과 자유로움이 넘쳐났습니다. 또 도시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서 권위나 전통에 매달리기보다는 변화에 열린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 도시들은 대부분 부유한 상인이 다스렸습니다. 이들은 경쟁적으로 예술가들을 후원했으며, 때로는 예술품을 비싼 값에 사들여 전시하면서 부를 뽐냈습니다. 덕분에 재능 있는 예술가들은 생활비 걱정 없이 작품 활동에 온 힘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예술가들은 후원가를 찾아 이들 도시로 몰려들었고, 피렌체, 베네치아 등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로 자리를 굳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르네상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중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꽃을 피우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1400년대 후반기에 메디치 가문은 무역과 금융업으로 큰 돈을 벌어 피렌체 도시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의 65%를 메디치 가문이 낼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정치력만으로 선진국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알고 피렌체를 문화 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큰 도서관과 그리스 철학을 연구하는 플라톤 아카데미를 세우고 예술가들을 도와 작품을 만들게 했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좋은 것이죠. 역사 채널, 오늘은 유럽의 르네상스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재생, 부활이란 뜻으로 그 이전 1000년 동안 그리스도교의 지배하에서 잊고 지낸 찬란했던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재현하려는 계몽 운동을 말합니다.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이후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중세와 근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 내세가 아니라 현세, 신보다는 인간이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모든 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뾰족했던 교회 지붕은 둥그러지고 그림에서는 원근법이 사용되었으며 인간의 사랑을 노래한 작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각 분야별 르네상스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문학가로는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1453년 요하네스 쿠텐베르크로에 대해 새로운 인쇄술이 완성되어 그때까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던 책을 이제 인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상과 개념을 담아 실어 나를 수 있는 빠른 전파 수단이 생겨 문학가와 학자들의 책은 빠른 속도로 보급될 수 있었습니다. 단테의 대표작인 신곡은 고대 로마의 시인인 베르길리우스가 연인인 베아트리체의 안내를 받아 저승을 여행하는 내용입니다. 단테는 이 작품에서 인간의 생각과 느낌, 고민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한편, 페트라르카에게는 최초의 근대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그는 인간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남녀 사이의 사랑을 찬양하는 시를 발표하였습니다. 페트라르카의 제자인 보카치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이라는 작품에서 이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남녀의 사랑, 사람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는 한편 당시 상류층을 향한 비판도 담았습니다. 15세기 알프스 북쪽 지역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사람으로는 에라스무스와 토마스 모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우신 예찬이라는 책에서 당시 교회와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했습니다. 이 책은 많은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스도교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사람들이 신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토마스 모어는 영국의 대법관으로 에라스무스와 교류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모어의 대표작은 유토피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책에서 토마스 모어는 모든 사람이 재산을 함께 소유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으며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는 이상세계를 그렸습니다. 이 내용은 빈부의 차와 남녀 차별이 심하고 종교의 자유가 없던 당시 영국을 풍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라스무스와 토마스 모어와 같은 학자들은 오랫동안 종교의 틀 안에서 갇혀 살아온 사람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신의 뜻에 따라 주어진 운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을 좀더 비판적인 인간의 눈, 인문주의로 바라보고 여태껏 지녀온 사고의 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경쟁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나의 욕망을 공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닐까 하며 오랫동안 교회의 권위 아래 억눌려 있던 자연스러운 인간성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스의 열매는 특히 미술에서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대표 분야는 당연 회화와 조각, 건축 등 눈으로 볼수 있는 시각 예술 분야였습니다. 특히 르네상스의 회화를 근대 미술의 출발점으로 잡는데 그 당시 회화가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기적에 가깝다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화가들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재능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다빈치는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 같은 대표작을 남겼습니다. 이 작품들은 인간에 대한 진지한 관심, 세밀한 관찰, 깊은 심리적 통찰 등이 어우러져 완성된 걸작입니다. 이를 위해 다빈치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그림을 그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빈치는 그림에만 재능이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수첩에는 비행기, 잠수함, 건축, 도시 설계도들이 자세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호기심은 끝이 없어서 인체 해부학에도 꽤 깊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당시 인체 해부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알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지 않고 끝없이 탐구한 다빈치는 르네상스 정신을 가장 잘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빈치보다 23년 늦게 태어난 미켈란젤로는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들처럼 사실적이고 힘찬 조각상을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 피렌체 성당에 있는 피에타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죽은 예수의 모습도 대단히 사실적이지만 더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슬픔에 젖은 제자의 생생한 표정입니다. 피에타를 만들고 나서 미켈란젤로는 또 하나의 걸작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바로 높이가 5.5m에 달하는 다비드 상입니다. 이 작품에 나타난 다비드는 고대 그리스의 조각처럼 알몸인데 정교하게 표현한 젊은 남자의 알몸 조각은 영웅적인 육체가 영웅적인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 생각하던 피렌체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성격이 강직하고 독립심이 강했으며 일에 열중할 때에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과 천지 창조를 그릴 때는 20개월 가까이 현장에 틀어박혀 고개를 젖히고 천장과 붓에서 떨어지는 그림 물감을 뒤집어 쓰면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싸워야 했습니다. 보티첼리는 비너스의 탄생에서 주인공 비너스를 10등신 미녀의 인체 비례를 적용하고 비너스의 얼굴을 사실적으로 그리기 위해 실제 피렌체의 한 미인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비너스의 탄생은 사람의 몸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죄의식에서 벗어나 육체의 아름다움을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르네상스 정신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말기에 활약한 라파엘로는 우아한 색채를 사용하며 균형 있는 조화미를 추구했습니다. 라파엘로는 교양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성모상이나 아테나 학당과 같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이상은 르네상스 시대에 활약했던 문학가와 미술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꽃피었던 다양한 변화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르네상스 시대에 과학에서 일어난 혁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동설의 등장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근대로 넘어가던 유럽 시대는 특권층 자제로 태어났다면 학교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문법을 배우고 라틴어 성서를 읽는 법도 배웠습니다. 건전한 교육을 위해 배워야 할 과목이 두 가지 더 있었는데 음악과 천문학이었습니다. 천문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웁니다. 지구는 하늘의 중심에 정지해 있는 구다. 그 위에서 사람이 살수 있는 지역은 원을 이루고 있고, 예루살렘이 그 중심 위치에 있다. 별과 행성은 지구에 없는 완전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 물질을 아이테르 또는 에테르라 부른다. 에테르는 흙, 공기, 불, 물의 4원소에 대해 제5원소라고 한다. 달과 태양과 별은 각각 보이지 않는 수정구에 붙어 있고, 그 수정구들은 겹겹이 청을 이룬 채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하늘은 별들 위에 또 다른 구를 이루고 있다. 악마의 집, 지하 세계인 지옥은 지구 속 깊은 곳에 있다. 중세 유럽에서는 누구도 주변의 자연을 연구하거나 세계를 관찰하는 것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하느님이 알아서 책임질 영역이고, 인간의 할 일은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15세기와 16세기에 살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는 별, 행성, 혜성, 태양을 포함해 창조된 세계의 중심에 있다.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섯 행성을 제외한 모든 천체는 지구 주위를 완전한 원 궤도를 걸으며 돈다. 행성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진리에 다른 생각을 한 폴란드의 한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감각이 늘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개념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며 또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였습니다. 코페르니쿠스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구가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작은 행성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간이 중심적인 존재라는 환상도 깨어지고 말았다. 따라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의 연구와 위대한 인품으로 인간에게 겸손을 가르쳤다.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의 우주 모형이 우주가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것으로 비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구를 우주의 중심 무대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16세기 초의 유럽에는 우주의 모습에 관한 것 말고도 중대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마르틴 루트는 카톨릭 교회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기치 않게 루트의 문제 제기는 프로테스탄트 교라는 새로운 종교의 탄생을 낳았고 이것은 종교 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카톨릭 교도와 프로테스탄트 교도는 서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어느 쪽도 하늘과 창조에 관한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에 의문을 품을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르틴 루트 역시도 신성한 성서 구절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멈추라고 명령한 것은 태양이지 지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코페르니쿠스를 신출내기 점성술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는 과학자로서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실제로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생각이 옳다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교과서를 새로 고쳐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대학을 장악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순순히 그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 모형, 즉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은 천년이 넘도록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이론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다듬어 책으로 썼습니다. 그는 세상의 관심을 바라지는 않았고 교회 당국의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을 혁명가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과 같은 대부분의 기독교 사상가처럼 그도 하나님의 우주가 완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고민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프톨레마이오스도 완전한 우주 체계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의 태양 중심설이라면 완전한 우주 모형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천지 창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완전한 우주를 과학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죽고 나서 그의 책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었고, 일부는 웃어 넘기거나 하품을 했고, 일부 독자는 분노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르틴 루터도 그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받아들일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얼간이가 천문학이란 전체 과학을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라고 격분했습니다. 실제로 코페르니쿠스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으니 그것을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프로테스탄트교 지도자인 장 칼뱅도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흔들리지 않게 든든히 세우셨고라는 구약 성서의 시편 93편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종교가 성서의 문자에 얽매여 과학의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무지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성서에서 말하는 우주관과 다른 천문학의 지식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지만 때로 그들은 화행을 당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죽고 나서 21년 후 이탈리아에서 음악가 갈릴레이와 그 아내 줄리아 사이에 첫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근대 과학의 아버지인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습니다. 갈릴레이는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우주를 연구한 결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갈릴레이는 만약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망원경을 들여다보았다면 당연히 생각을 바꾸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망원경을 들여다볼 수 없었고 그의 추종자들은 망원경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레이는 티코 브라헤 밑에서 일한 독일 천문학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친애하는 케플러 씨, 당신은 망원경을 들여다보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황소고집에 사로잡힌 이곳 학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소?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뒤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갈릴레이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자신들이 알고 있고 가르치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것 같았습니다. 갈릴레이는 조금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세대 전에 살았던 추기경의 말을 인용하여 성서의 목적은 사람에게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하늘이 움직이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갈릴레이는 천문학에서 프란체스코에나 도미니크 해의 검열관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걸 생각했다는 이유로 종교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금되었습니다. 갈릴레이 시대에 이르러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되었기에 왕이나 고위 성직자는 더 이상 과학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권력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았으며 과학을 장악하는 것은 상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는데, 과학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제대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는 설사 이단적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모든 개념과 생각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학에서 통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기 쉽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지적 자유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갈릴레이를 둘러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갈릴레이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과학자들은 대부분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보다 발견하고 알고 싶은 것은 이것뿐이다. 우주를 바라볼 때 거의 내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내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까? 역시 신앙심이 두터웠던 아이작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과 행성과 혜성으로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체계는 지성과 강한 힘을 지닌 존재의 충고와 지배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으니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개념이 18세기 버지니아 종교 자유령으로 미국에서 탄생되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그 개념을 집어넣었습니다. 의회는 종교의 설립에 관한 것이나 혹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어떤 법안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아인슈타인의 말로 종교와 과학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은 어땠을까요? 예술은 나름대로 흘러가는 법이 절대 없고 언제나 그 시대와 운명을 함께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는 분위기에 따라 상인, 장인, 항해사, 들가 같은 성직자가 아닌 일반 신도들이 그룹을 지어 교회와 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음악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규모의 성가대를 통해서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아카펠라만 부른 것은 아니고 오르간이 점차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5세기에는 오르간 반주를 이미 평범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트럼펫이나 색법, 그리고 소리가 큰 다른 악기들도 중요한 예배에서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발전 덕분에 작곡가들은 점차 자신의 음악에 자유를 불어넣을 수 있는 무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르네상스의 음악가들이 전에는 없었던 가사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르네상스가 절정에 이르자 음악적으로 음색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생겨났으며 음악의 가사가 표현하는 감정까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가사에서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으면 음악도 그 슬픔을 반영하는 슬픈 음악이 되었고, 기쁨이나 분노도 역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 음악의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모든 것 덕분에 음악은 인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대중에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권력자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는 사람은 결국 권력자들이었으며 음악가들은 어쨌든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이 비록 종교적인 소명은 없을지라도 오직 잘 살기 위해 성직자들에게 호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권력자들은 자신의 악단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게 함으로써 개인적인 파티와 연애의 흥을 돋우고 또 자신의 경제력과 권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악을 듣는 일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당시 유럽에서는 각 지역에서 세속 음악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그런 노래를 프로톨라라고 불렀고, 프랑스에서는 샹숑, 독일에서는 리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냐에서는 비안시코라고 불렀는데, 이는 보통 악기의 반주로 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짧은 연가인 마드리갈이라 하는 노래가 인기였습니다. 마드리갈은 대중들이 뜨거운 사랑을 받았으며, 그래서 어딜 가나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두 사람이 노래를 불렀는데, 높은 음은 깊은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마드리갈 중, 아르카딜트가 작곡한 아베 마리아는 오늘날까지 애창되는 노래입니다. 이 마드리갈과 경쟁하게 된 노래는 춘곡 형식의 발라드였는데, 발라드는 이내 대유행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카논과 같은 노래 형식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카논은 모방 형식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사냥을 하는 것처럼 한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를 쫓아가는 노래입니다. 그 외에도 이탈리아에서는 처음으로 발레와 오페라가 등장하는데, 이는 이야기와 음악을 조화시켜 무대에 올린 새로운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악기도 발명되었습니다. 최초의 현대적 바이올린이 등장한 것이 1530년 무렵이었습니다. 오페라 작곡가들은 사냥할 때 쓰는 나팔을 오케스트라에 응용하여 프렌치 호른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 춤을 가장 많이 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젊은이들은 진정한 춤꾼들이었습니다. 중세 시대에서 전수된 춤이 대부분 변화되어 르네상스 시대의 춤이 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더욱 복잡해진 새로운 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새로운 춤은 유럽의 궁전에 있었거나 귀족들이 고용한 춤 교수들에 의해 빠른 속도로 유행을 했습니다. 복잡한 춤을 추기 위해서는 발에 물집이 생길 만큼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인기가 있는 춤은 오래 갔지만 어떤 춤은 이내 다른 춤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중세 시대 궁정 댄스가 바로 그런 춤이었습니다. 이 춤은 느린 댄스라고도 하는데 소리가 부드러운 해났기를 반주로 발을 질질 끌면서 천천히 춤을 추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춤은 파나느 춤으로 바꾸고 또 파나느 춤은 16세기 중반에 파사메조로 바뀝니다. 몇년뒤 파사메조는 알르망드로 대체됩니다. 빠른 리듬으로 폴짝폴짝 뛰면서 추는 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16세기 초에 유행했던 겔리어드는 살타렐로와 경쟁을 벌이다 결국 쿵라이트 춤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 모비멘토, 도피오, 레베렌차 같은 춤도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작곡가들로는 안드레아 가브리엘리, 지오바니 피에르루이기 다 팔레스트리나, 윌리엄 버드,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가 있습니다. 몬테베르디는 처음으로 오페라를 쓴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 있나요? 저는 한 명도 없네요. 영국으로 말하자면 영국의 셰익스피어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일했던 글로브 극장의 복제품은 지금 런던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극장은 조용하고 예절을 차리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붐비고 시끌벅적하며 지저분한 곳이었습니다. 어린아이, 거지, 범죄자 등 누구든지 입장료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카파네스는 간식과 마실 것도 살 수가 있었고, 공연이 마음에 안 들면 사가지고 온 음식들을 배우에게 던지기도 했습니다. 극장에서 사람들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떠들고 배우에게 호황을 질러대기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영국이나 세계 최고의 극작가 겸 시인인데, 근대 영어의 잠재 역량을 극도로 발휘하여 시 극미의 극치를 선보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으로는 햄릿, 리어왕, 맥베스, 오셀로로 이어지는 4대 비극부터 로미오와 줄리엣, 말갈량이 길들이기, 한여름밤의 꿈, 베니스의 상인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위대한 탐험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유럽인들은 그 이전에는 그들이 알지도 못했던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항해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출발한 항해들이었습니다. 탐험의 원동력은 바로 무역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비단이나 향신료 같은 비싸고 귀한 물건들은 모두 동방에서 왔습니다. 먼저 아시아의 상인들이 육로를 통해 아랍 상인들에게 물건을 전달하면 이 이탈리아 상인들이 지중해를 통해 이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물건들이 옮겨졌습니다. 그러니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유럽인들은 바닷길을 통해 세계를 열고 싶어 했습니다. 세계를 찾는데 가장 먼저 나선 나라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1400년대에 들어 오랫동안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을 탐험했습니다. 이 일을 가장 열심히 추진한 사람은 항해 왕자라는 별명이 붙은 엘케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새 항로를 발견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남단인 희망봉을 도달한 것은 엘리케가 죽은 지 30년이 되는 1488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1497년에는 바스코 다가마가 마침내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인도와 동아시아로 가는 길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프 콜럼부스를 비롯한 다른 탐험가들은 대서양을 건너 서쪽으로 향해했습니다. 이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가도 동쪽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르게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쪽으로 계속 가면 결국 태양이 그들을 태워 재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 생각했고, 또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만약 계속 바다로 나아가다가는 결국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후 그곳이 인도 서쪽 어딘가에 있는 섬이라 생각해서 이름을 서인도 제도라고 붙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콜럼버스의 서인도와 헷갈리지 않기 위해 진짜 인도를 동인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카에 도착한 콜럼버스는 눈앞에 펼쳐진 세계에 감탄했습니다. 생김새와 말투, 피부색이 전혀 다른 원주민과 처음 보는 동식물들이 마냥 신기했습니다. 그의 항해 일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92년 10월 11일 목요일. 이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용모와 자태가 아주 아름답다. 잘생기고 몸매도 훌륭하다. 무기도 지니고 있지 않았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무기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칼을 보여주자 아무것도 모르고 칼날을 잡아서 손을 베기도 했다. 1492년 12월 23일 일요일. 이 지역에 금이 매우 많다는 사실만은 틀림이 없다. 우리가 잘 찾아내기만 한다면 많은 황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 머문 3일간 꽤 큼직한 황금 조각들을 많이 얻었는데 원주민들이 다른 곳에서 그 황금을 가져오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다. 콜럼버스가 오늘날의 서인도 제도에 첫 발을 디딘 후 유럽 사람들은 너도 나도 황금을 찾아 아메리카로 몰려왔습니다. 아메리카에 황금이 많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탐험대들은 서인도 제도를 기지로 삼아 대륙으로 향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519년 에스파냐의 탐험대장 코르테스가 6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쿠바섬을 출발해서 멕시코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코르테스는 석 달에 걸쳐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1532년 에스파냐의 대장 피사로는 180여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잉카 제국으로 들어간 지 1년 후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더 넓은 영토에 찬란한 문명을 이룬 남아메리카의 두 문명은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를 정복하면서 원주민들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땅을 빼앗기고 금강에서 황금을 캐는 중노동에 투입되어 죽도록 얻어맞고 일을 하다 대부분 병을 얻고 죽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지리상의 발견으로 기록된 신대륙 발견의 날은 원주민들에게는 고통과 슬픔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항상 역사는 승리자 입장에서 써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면에 감추어진 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1519년 9월 20일 포르투갈 출신의 탐험가인 페르디난드 마젤란은 최초의 세계 일주 항해를 하였는데 거의 3년 1080일이나 걸렸습니다. 도중 마젤란은 필리핀에서 원주민과 전쟁을 하다 죽었고 처음 떠난 230명의 선원 중단 18명만이 살아서 고향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타락과 부패로 종교계에서는 루트를 기점으로 종교 개혁과 종교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 한번 역사 채널에서 주제를 삼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사 채널 오늘은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일어난 유럽의 변화들을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먼저 르네상스로 인해 예술의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전의 예술가들은 단지 손재주가 좋은 기능공으로 여겨졌는데, 이때부터 예술은 인간이 고귀한 정신을 표현하는 기예라는 생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와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사물에는 고유한 법칙과 논리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 법칙과 논리는 인간이 자신의 눈으로 관찰하고 머리로 생각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합리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태도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갈릴레이, 뉴턴에 이르러 고전 물리학이 완성되었습니다. 고전 물리학의 발달로 인류는 여러 가지 편리한 기계와 도구를 발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르네상스 시대에 학문 연구의 원칙이 세워졌고 인간 자신이 탐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숙고하고 연구하려는 태도는 오늘날 문학, 철학, 역사 등 인문학 전통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역사 채널을 통해 살펴보는 주제를 통해 저는 감히 어떤 역사적 사건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객관적인 역사적인 평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따름입니다. 듣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즐거운 한 주간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